예, 오늘 말씀 같이 한번 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2절부터 5절입니다. 구약성경 384페이지 사사기 13장 2절부터 5절 말씀까지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읽습니다.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삶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 각자 있는 처소에서 삶을 살다가 오늘은 특별히 주님의 날로 저희들이 기억하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은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예배 시간 처음 시작 시간을 보니까 곳곳에 또 많은 빈자리가 보입니다. 될수 있으면 시간을 지켜서 늦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사사 중에서 이 마지막 사사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눕니다. 이 삼손의 읽은 오늘 본문에 대하여서 어느 한 귀한 목사님이 아주 뛰어난 통찰력과 또 분별과 분석과 해석을 가지고 잘 설교한 내용들이 있어서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소개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고 또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라 생각이 되어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사들 중에서 여러분 가장 유명한 사사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 삼손이라는 사사가 가장 유명할 겁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 삼손이라는 인물은 잘 알고 있죠. 예전에 삼손과 들릴라라는 영화가 제작이 되어서 TV로 방영이 되고 아주 재밌게 보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스포츠 기사 같은 걸 보면 머리가 길고 운동을 잘하거나 힘센 사람을 보면 언제나 삼손이라는 별명을 붙여줘서 기사화시키는 내용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이 삼손의 이야기는 거의 단골 주제처럼 등장하는 그런 이야기이죠. 그러나 이 삼손 이야기처럼 소설 같은 내용도 없지 않습니까? 머리를 길러야 되고 그 머리에서 힘이 나타난다라는 이런 이야기는 마치 이 마법 소설에서나 나타날 만한 그런 내용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사기에서 이 삼손에 대한 기사가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받고 있습니다. 13장부터 17장에 이르기까지 무려 4장에 걸쳐서 삼손의 전 생애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길게 그 기록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단, 이 삼손이 위인이고 영웅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삼손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하여 줄 메시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이리라 생각을 합니다. 삼손은 어떤 사사입니까? 삼손은 실패한 사사입니까? 우리가 실패한 사사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이 삼손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길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삼손은 성공한 사사입니까? 성공한 사사로 보기에는 또 미심쩍인 부분이 상당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삼손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택하여 부르시고 간섭하시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단지파에 마노아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아내는 오래도록 임신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네가 지금까지는 잉태하지 못했지만 네가 곧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여인에게 금기 사항들을 일러줍니다. 4절을 한번 보시죠. 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삶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태어날 아이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후 내용을 보면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자기의 남편 마노아를 찾아갑니다. 마노아를 찾아가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마노아는 하나님께 간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지난번에 보냈던 그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한번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짜로 그 하나님의 사자를 다시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사자를 만났을 때 마노아가 무엇이라고 묻습니까? 12절을 한번 보시죠. 12절을 보시면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그래서 그 아이를 어떻게 기를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대답하죠?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대답한 내용이 뭡니까? 여기 13절, 14절에 그라는 인칭 대명사가 나오죠. 그가, 그에게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한글은 대명사에 어떤 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죠. 성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에는 분명한 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태어날 삼손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노아의 아내를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을 보면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지금 마노아는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어떻게 기르면 좋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보다도 그 여인에게 이전에 일렀던 그 금기 사항을 지킬 것을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하는 말로 대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 여호와의 사자가 명시적으로 그 아이를 어떻게 기를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암시적으로는 이미 이 마노아의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실인을 잉태할 그 모친이 나실인의 규정을 지켜야 하는 것이라면 앞으로 태어날 그 아이 나실인에 대하여 나실인은 그 나실인된 그 아이는 얼마나 더그 규례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이 삼손이 단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금기사항 그한 가지만 그 요구되었다라고 볼수 없는 것입니다. 모친된 그 마노아의 아내에게 요구된 금기사항이 다 삼손에게 적용되어야 맞는 것입니다. 이 나실인에 대한 금기사항을 우리가 좀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민수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민수기 6장 2절부터 봅니다. 민수기 6장 2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또 한번 교독하도록 해보죠. 구약성경 203페이지 6장 2절부터 7절까지 같이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여기 나시린에게 요구되는 금기 사항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나실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의 2절에 그 나실이라는 단어 앞에 아마 1이라는 조그만 숫자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 아래 부분의 구석구석을 찾아보면 그 1이라는 부분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구별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자를 가리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자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요, 하나님께 소속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실인에게 요구되는 이 금기사항은 그냥 요구하는 금기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 뭐냐 하면 이 나실이라는 그 의미와 내용을 분명히 하고 나타내기 위한 표요 상징으로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하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제일 처음에 포도주와 독주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그 명령을 합니다. 그것은 왜 필요한 것일까요? 에베소서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으로 가셔서 에베소서 에베소서 5장 18절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 보면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술 취함은 어떤 면에서 상당히 아름다워 보이지 않고 덕스럽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추구해야 되고 우리가 이것을 목표로 해서 나아가야 하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것이 서로 대조가 되고 있죠. 그러나 어떤 것을 서로 대조할 때에는 그것이 비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그두개 사이에 가지는 공통 분모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속담 가운데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사실 자라랑 소뚜껑이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만 가지는 공통점이 있다면 그 모양이 비슷하다라는 거죠. 크기가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서로 비교가 될수 있는 것처럼 이술 취함과 성령 충만은 무조건 그 내용 면에 있어서는 분명히 대조적입니다만 어떤 공통 분모가 또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둘다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술 취한 사람을 보면 좀 가끔 경고망동을 할 때가 있고 민망한 행동을 할 때가 있죠. 술 취해서 인생 망치는 사람을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술이 취하면 평소에는 하지 않을 행동들을 하죠. 이건 저나 여러분들이 다잘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해봐서 아는 거고, 저는 봐서 아는 거고. TV 같은 데 보면 왠지 맨정신으로는 할수 없을 것 같을 때 술을 한두 잔 들이키고 나면 그 다음에 가서 이제 그 일들을 하는 거죠. 그것은 왜 그럽니까? 술을 마시면 우리가 담대해지거나 뭐 배짱이 생기거나 뭐 용기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술을 먹으면 우리 인간은 가장 간단한 그 자제력조차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조그만한 판단력만 있어도 하지 않을 행동들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술이 가지는 지배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술을 마시면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지만 술이 술을 먹게 되고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게 된다. 이것이 이제 그쪽 동네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술이 가지는 지배권이 있죠. 이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주위에 정말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잘 하시는 사람들을 보면 아,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나 같으면 못할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정말 좋은 환경, 부유한 그런 상황 속에서 자라나고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고 이 사회 속에서 얼마든지 성공 가도를 갈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뒤로하고 선교사로 떠나서 어떤 오지 같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아,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실인을 향하여서 너가 포도주나 독주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이 요구를 왜 하고 있냐 하면 너의 지배권을 다른 어떤 그 무엇에라도 주지 말라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지배권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그 지배 아래 있어야 할 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서 있을 것을 요구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으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 5절 한번 보시죠. 제가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여기 보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이야기를 하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을 쉽게 이야기하자면 남자는 기도를 할때 무엇인가를 쓰지 말고 기도를 하고 여자는 기도할 때 무엇인가를 쓰고 기도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은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 모든 내용들이 드러나고 이미 성취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성당에를 가보면 미사하는 가운데서 여자는 항상 그 위에 뭘 쓰고 미사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을 한번 보시죠.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여자에게는 머리를 기를 것을 이야기를 하고 긴 머리를 가지고 있으면 머리를 가리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지금 남자는 그리스도의 배역을 받고 있고 여자는 교회의 배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을 보면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남녀 사이에 어떤 성차별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에 창조 안에 가지는 질서가 있고 남자와 여자의 가지는 고유한 역할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남자로서의 그 남편은 권위를 가지고 잘 다스려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고 여자로서 그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며 그 순종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여자는 그 머리에 무엇을 쓸 것을 또는 머리를 기를 것을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 위에 권위자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11장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여기 보면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머리를 기른다라는 것은 자기 위에 권위자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뜻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시린에게도 삭도를 대지 말라 이야기를 합니다. 삼손은 남자입니다.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머리를 기를 것을 요구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분명해졌죠? 삼손 위에 권위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너 위에 권위자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위 아래 너는 복종해야 하고 그 뜻을 따라야만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체는 곧 죽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생명의 주님이신 것이죠. 나시린은 구별된 자입니다. 그러므로써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거죠. 시체를 멀리하라는 것은 죄와 구별되어서 죄를 멀리하라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부모나 형제나 자매가 죽었다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서 내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을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시린에게 요구되어지는 금기 사항이며 그 금기 사항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지금부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삼손이 나시린으로서 부름받고 나시린의 모습으로 태어났는데 그의 인생 속에서 이 나시린의 금기사항이 어떻게 깨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사사기로 돌아가셔서 사사기 14장을 한번 보시죠. 386페이지 정도 됩니다. 사사기 14장 5절부터 9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5절부터 읽습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딤나에 내려가서 딤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이 내용은 이 사사기의 이 삼손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읽어가면서 그 전까지는 읽으면서 그냥 있을 수 있는 이야기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나시린을 생각하고 나시린에게 요구되는 그 금기사항의 그 중요한 내용들을 함께 생각해 보았을 때 이 부분은 삼손에게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될 만한 일이죠. 삼손은 지금 스스로 시체를 만들고 있고 그 주검에서 얻은 부정한 음식을 지금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한 부모에게 갖다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금기사항을 지금 삼손은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10절을 한번 보시죠. 10절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며 삼손은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레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어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삼손이 잔치를 벌입니다. 이것은 혼인잔치입니다. 삼손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친구들과 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 잔치라고 했을 때에는 항상 술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술이라는 것이 없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기적을 행하시죠. 잔치마다 술이 있어야만 합니다. 7일 동안 잔치를 하는데 이 삼손은 어떤 면에서 그 잔치의 주인격이 됩니다. 본인이 신랑이니까. 그런데 본인이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자리에서 삼손이 그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는 그 금기사항을 파기했으리라고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제 다음부터 할 이야기입니다. 삼손이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죠.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어떻게 해서든지 보복을 하려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들릴라를 불러가지고 그 삼손이 가지는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밝혀내라고 돈을 주면서 사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 들릴라가 삼손에게 조르면서 묻는 거죠. 당신의 힘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16장 16절을 한번 보시죠. 사사기 16장 16절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아주 심한 근심과 고민 가운데 빠져드는 거죠. 17절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이 부분이 상당히 놀랍고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이 삼손은 앞서서 두 개의 나실인의 그 금기 조항을 어겼습니다. 그 두 가지를 어길 때에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삼손이 이야기하기를 내 머리만 밀리지 않으면 나는 나실인 된 본분을 다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에게 이 나실인에게 주어진 이 세 가지 금기 사항은 그저 외형적인 규율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안에 내용이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너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다. 구별된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께 소속된 자로서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그 지배권 아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고 섬기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 이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실인을 택하여 부르신 것일 겁니다. 그러나 지금 삼손은 그 나실인이 가져야 할 금기조항을 그 금기조항 안에 들어있는 내용과 원리와 뜻과 의미들은 전혀 생각하는 것이 없이 그것이 상징하는 그 한 가지만을 붙들고서 그것만 지키면 다른 내용도 다 대신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 이 삼손의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삼손만의 이야기일까요?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전 백성에 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나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나의 모습과 얼마나 닮아 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각자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지금 다른 생각을 하시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만 듣고 마치는 분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고 진지하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러나 그 신앙생활들 가운데서 우리는 얼마나 상징적인 몇 가지만을 붙들고서 그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요. 신앙이라는 것을 대표할 수 있는 몇 가지를 내가 붙잡고 있고 붙들고 있다라는 것으로 내가 다 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주일 성수만큼은 꼭 지켜. 나는 주일 성수는 다 지키지 못하지만 십일조만큼은 확실히 해. 헌금만큼은 떼먹는 일이 없이 너무나도 깨끗해. 나는 헌금은 뭐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할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 누구보다 앞서서 하는 무엇인지 될 수 있습니다. 성경 읽는 것도 될 수 있고 전도도 될 수 있고 기도하는 것도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어떤 한두 가지를 가지고 그것만 가지면 나는 신앙생활을 괜찮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나는 하나님 앞에 할 도리를 다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주일 성수를 요구하시고 있고 왜 십일조를 요구하고 있고 왜 무릎 꿇기를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하여서는 우리는 생각하는 바가 거의 없는 것이죠. 지금 삼손을 보세요. 삼손은 지금 나시린으로 부름받았고 그들의 그 나시린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조항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그 안에 있는 내용 때문이죠.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이며 하나님의 권위 아래 어떻게 복종하고 어떻게 구별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지가 더 중요한 내용됩니다. 그러나 삼손은 지금 그 나시린의 그 조항 속에 놓여있는 그 내용까지 다가가지 못하고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평생에 있어서 유일한 싸움은 나 머리 안 깎으면 된다, 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머리만 안 깎으면 만사가 오케이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삼손이 가진 유일한 싸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사실은 다 나시린이 아니죠. 우리는 나시린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동일한 의미로 부름을 받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우리는 성도라 부르심을 얻습니다. 그 성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물이라라는 겁니다. 거룩은 곧 구별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구별된 자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여러분들을 사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자여야만 하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지배 아래 순종하며 따라야 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그 일에 대하여서 진지함이 없죠. 그 일에 대해서 추구함이 없습니다. 나의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 갈급함이 없어졌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심령으로 하나님 알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그 진리와 그 놀라운 내용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알고자 하는 열심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붙잡고 있는 딱 한 가지라면 주일날 아침이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라는 것, 이것 하나로 붙잡고 있으면서 우리의 마음은 항상 부유하게 생각되어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주일 예배 외에 주중에도 있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더 알기를 소망하고 주님 앞에 어떻게 해서든지 더 나아가서 무릎 꿇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 교회에 마련된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들에 함께 동참해서 거기서 나의 신앙을 수정하고 나를 빚어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훈련된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 일들에 대하여서는 전혀 욕심이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다 삼손입니다. 나 머리만 밀지 않으면 난 나시린이야 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나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는데 난 성도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 구원 받았어?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 속에서 가지는 모든 형식이라는 것이 무가치하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형식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형식이 있어야만 그 내용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서영준 선생님께서 그 진리를 갈파하셨죠.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떴어도 곱부가 없으면 못 마십니다. 그러나 내용이 없어도 형식만으로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것은 얼마든지 자기와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기만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형식이 가지는 두려움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은 있어야 하며 그 형식은 보다 더 많은 내용을 담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주일 성수를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이 주일날 나오지 않는 사람보다 여러분들은 한 가지 더 그릇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그릇에 정당한 내용을 채우고 있느냐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이죠. 그러나 또 주일 성수가 없으면 아무리 내용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내용을 담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보고 돌아가느니 그저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어느 게 더 유익할 것 같습니까? 그래도 형식을 가지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더 유익이 됩니다. 우리 생각하기를 아유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맨날 졸고 가느니 필드에 나가서 진정어린 기도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필드에 나가서 한타에 백불 내기를 하는데 이제 다음 홀에 홀인원을 하지 않으면 몇백불이 뜯기게 생겼는데 그때만큼 간절할 데가 없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하죠. 그러나 아무리 진심어린 내용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형식이 없으면 그것은 다 흘러 빠져나가게 됩니다. 물이 있으나 물을 움켜쥐면 손가락 사이로 다 물이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다 흩어떨어지는 것처럼 형식이 없으면 우리의 내용은 다 흘러떠내려 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형식이라는 것이 내용과 견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그릇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그릇 가운데 얼마만큼 내용을 채우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종종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는 이만큼 찼다, 내 잔은 다 찼다라는 것으로 주위에 빈 잔, 비어있는 잔을 보면서 돌아다니면서 욕을 하고 비난하는 실수를 우리는 종종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갈 때에 하나님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그릇과 잔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차고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잔을 가지고 있고 많은 그릇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품과 그 진리의 풍성한 내용들은 다 차고도 넘을 만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머그잔 하나 내 잔 다 찼다라는 것으로 그것을 갖고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 재면서 그것으로 내 신앙의 도리를 다 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한다란 말이죠. 그것이 삼손의 지금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이 삼손 기록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이죠.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너희는 이 삼손과 같은 그 잘못을 또 동일하게 범하지 말라라는 메시지가 담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를 합니까? 십일조를 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하고 있고 성경 읽기를 하고 있고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 하시는 분들보다 여러분들 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진심을 바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생애를 하나님 앞에 바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과 틀 몇 가지를 내가 지키고 있다라는 것으로 여러분 자만하지 마시고 사람들 앞에 재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의 목표와 원리와 방법이 달라져야 할 것이고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서 변화되어지는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술, 담배만큼 예민한 문제가 없죠. 그것처럼 또 시험거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세상 인생을 살다가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워서 술 한 잔 걸쳐야 되겠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죠. 너무나도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어서 담배 한 대 펴야 되겠다 그럼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의 수준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을 보면서 나는 담배를 대면 담배가 써, 술을 마시면 골치가 아파, 이거는 하나도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술, 담배 문제로 싸울 틈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내용으로 담고 우리가 더 알아가야 할 풍성하고 놀라운 내용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그것을 위한 싸움들은 우리가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 상징화된 신앙의 표 한두 가지를 지키는 것으로 마치 다 한 것인 양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삼손의 문제는 그런 우리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정말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이제부터는 좀 참신앙의 길로 들어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에 대한 소원과 목표를 가지실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움 없는 존재로 언제든지 설 수 있는 모습으로, 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